최선정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13절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만모나스는 아람어 만몬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 그리고 지위, 명예, 건강, 자아 실현과 만족, 사람들의 인정, 상대적 우월감,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권력, 혜택, 자녀의 성장과 성공까지도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목사가 된 게 그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면 큰 부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정말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최소 중견기업의 회장 이상의 재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 다 돈을 관리를 못하겠죠. 그래서 전속 재산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속 재산 관리인을 두는 게 단순히 혼자 재산 관리를 다 못해서가 아니라 편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동족들에게도 이자를 받기 위해 재산 관리를 두고는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결코 이자를 받으면 안 됐습니다. 돈으로도 받으면 안 됐고요. 양식으로도 받으면 안 됐고요. 물건으로도 받으면 안 됐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받으면 안 됐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 등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며 누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변동의 여지가 없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는 유대인들을 규탄하기 위해 큰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망신을 주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영악한 사람들이 동족들에게 이자를 취하면서도 율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을 두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 편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재산관리인을 주고 그 재산관리인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만큼은 표면상 재산관리인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거죠. 본인은 물론 그 뒤에 서서 모든 걸 다 주관하지만요. 일단은 앞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누가 저 사람 동족에게 이자 받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도 고리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저 제 재산 관리인이 다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제 재산 관리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 받은 거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발 해서 벗어나기 위해 재산 관리인을 벗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재산 관리인이 모든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도 재산 관리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편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두 번째 편법이란 게 뭐냐면 이자를 빌릴 때 그 이자를 계약서에 적지 않고요. 이자까지 원금에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을 빌리고 이자가 30불이라고 한다면 계약서에다가 100불을 빌렸고 이자는 30불입니다 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30불을 빌렸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적는 거죠.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계약서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바울대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1세는 주후 33년에서 34년 사이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졌고 그는 미랴스를 통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 17,500드라크마를 빌렸는데 계약서상에는 2만 드라크마를 빌렸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기록하기로 2,500드라크마는 이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것은 관행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이러한 이유로 큰 부자들은 전속 재산 관리인을 주어 일을 맡기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1절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너의 그 전속 재산 관리인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자는 당연히 2절에서 당연한 조치를 취합니다. 해고 조치죠. 당신은 해고입니다. 일을 정리하세요. 후임자가 오면 당신은 이제 그 일을 그만둬야 될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산 관리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파악과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후임이 오면 자신은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데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직을 하고 나면 사실 이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재산관리인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아무도 이 사람을 재산관리인으로 쓰지 않겠죠. 그럼 재산관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일용직을 해야 된다. 근데 일용직을 하자니 나는 몸에 힘이 없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 하자니 그건 너무 창피한 일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내 목숨을 연명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니 이것도 싫고 저렇게 하자니 저것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그럴싸한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몸을 쓰지 않아도 되고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건 바로 표면적으로 자신에게 전권이 위임되어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자들을 없애주고 채무자의 호의를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5절에 이 사람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을 빌릴 경우에 이자가 무려 순수 이자가 80%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20%가 또 붙었습니다. 보증금은 왜 붙었냐면요. 올리브 기름은 한해 소출이 일정치 않을 때가 많고 수확에 손이 많이 가고 기름의 질이 매년 다를 수 있으며 당시에는 기름의 순수성을 구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을 또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 이자를 합하면 100%인 거예요. 50마를 빌리면 이자가 50마리 드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마를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그럼 50마리라고 고쳐 적어라. 이거는 이 사람이 내야 하는 이자를 전부 다 삭감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은 사실 기름 50마리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올리브나무 150그루 이상이 있는 한 과수원에서 1년 동안 수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약 100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50말을 없애준다는 것은 그 한 과수원의 1년치 생산량의 반절을 없애주겠다는 거죠. 당시의 어떤 환율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금액은 한 노동자가 3년 이상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거액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람은 이제 밀에 대해서 없애주죠. 밀이 몇 석 빌렸습니까? 저는 백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자가 20%고 보증금이 5%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가 25%였는데, 80석에 20%, 25%, 즉 20석이 더 붙어서 이 사람은 총 100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반절이 아니라 이자를 뺀 20석을 빼서 그럼 80석이라고 적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100석이라는 양도 사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밀 100석은 보통 200에이커의 땅에서 나오는 양인데 1에이커가 1224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에이커는 약 25만평의 밭에서 나오는 밀의 수확량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 20석이라고 한다면 5에이커에서 나오는 양인 거죠. 이거는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에서 9년 정도 자기 일당을 모았을 때 지불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기도 하죠. 일반 사람들에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가 불러가지고 갔던 사람이었으면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불러서 갔습니다. 딱 갔더니 하는 말이 이자 다 없어줄게요. 빨리 이자 고쳐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겠죠. 어? 이런 일이 나한테? 만약에 저였으면 고맙다는 말 한 100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호의를 뭐라고 할까요? 보답해야 되지? 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청지기가 이 일을 했을 때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지혜로웠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히 주인이 예상할 수 있었던 이자 수익을 없애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청지기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됐고요. 그리고 표면상이지만 명목상이지만 부자는 이 재산 관리인에게 계약에 관한 전권을 이미 부여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가 원금에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자의 일부를 횡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이 청지기를 처벌할 수 있는 명목이 없었습니다. 굳이 처벌한다면 해고 조치 정도인데 이 청지기는 이미 해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받은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청지기는 곧 해고되어 자신이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명목상 자신에게 부여된 그 전권을 활용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 곧 자신의 손을 완전히 떠날 것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이끌어냈습니다. 청지기를 통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은 이들은 결코 이 청지기를 나몰라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상호성의 윤리와 요구가 매우 중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매우 철저한 사회였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는데 그 이상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까지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받은 자들은 결코 그냥 고마워 말로만 하고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금액 이상의 가치를 청지기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영악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곧바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청지기가 추가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큰 이득만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할 수 없는 것, 엄밀히 말해 그의 것이 아닌 것, 곧 그의 손을 떠나는 것을 가지고 오래 남을 것,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 비유 속 청지기는 사실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청지기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주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았죠. 청지기가.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다 죽을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해고를 앞둔 청지기처럼 조만간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인 거죠. 성직이가 쫓겨난 뒤에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익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유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사망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성직이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곧 자기 손을 떠날 것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남을 것,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자신의 손에 남을 것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은 우리도 청지기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과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남을 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주인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후 9절부터는 영원할 수 없는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대조가 이어지며 쭉 반복이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이 불의하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신뢰할 수 없는 재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곧 부정적으로 획득한, 부정직하게 획득한 재물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잠시만 가치가 있는 재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비유 속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잠시만 가치가 있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닌 것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큰 것, 영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것을 영원히 남을 것을 맡기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까지 쭉 이어져온 맥락을 이해하면 이 말은 곧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잠시만 가치가 있는 것, 너희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지극히 큰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너희의 것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너희는 재물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느냐? 누가 너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사실 13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말씀 앞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오늘 누가복음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 본문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는 우리의 보물, 우리 삶에서 내린 우리의 선택들이 재물의 주인 아래 세상의 창고에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창고 안에 우리의 선택들과 재물을 쌓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의 영향력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지 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것도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16장 앞부분인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러면 16장 본문과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탕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사이에 다 탕진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내 삶을 책임져줄 수 없구나. 이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구나. 이건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아니구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들로 인정받지는 못할지언정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그의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 향하죠. 이 얘기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 재산,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그와 함께 있는 것,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남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탕자의 이야기가 그 교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른 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신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저 수단으로 여기고 수단임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영원한 것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돈, 지식, 지위, 명예, 건강, 자신과 만족, 사람들의 인정, 상대적 우월감,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권력 혜택, 자녀의 성장과 성공보다 더 사랑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재물 곧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유화와 재화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가끔 부모의 말보다 TV와 아이스크림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밤이 돼서 씻을 시간이 되면 아내가 애들을 부릅니다. 씻어라, 씻으러 들어가라. 한 세 번, 네 번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네, 이제 유아와 재아는 분명히 들었는데, 네, 못 들은 척 합니다. 못 들은 척 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가 아내가, 너네 다 씻고 나면 TV 보여줄게. 빨리 씻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이 말을 하면 갑자기 하던 일을 다 버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씻어 갑니다. 아내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이제 TV와 아이스크림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인 거죠.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정직과 공정이라는 가치의 어떤 영향력보다 자녀의 성공이라는 그 소망에 함몰되어서 그 가치를 위해 그 가치의 영향력을 더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제 얘기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7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제 상황에 맞춰서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만 보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딱 들어도 너무 짜증이 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그 사람 너네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 잘 대접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한테 거기서 하겠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들먹이면서 못하겠다고 말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면서요. 근데 저 그 사람 불러도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위선이랑 가식으로 하는데 하나님 그러길 바라세요? 저 표정 관리도 잘 못하잖아요. 제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보면 그 사람도 싫어할걸요? 그게 정말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말 더 듣다 보면 더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통해 제가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이 사람을 좀 품을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좀 흘러서 감정이 희석되면 그때 이 사람을 불러서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만물을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저는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냥 하고 그 사람을 초대해서 정말 맛있는 밥을 해줄 것 같아요. 만난 바 뒤에 헤어지기 전에 막 축복기도까지 해줄 것 같아요. 예. 그 순간에 정말 깨달았습니다. 아,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왔는데 실제로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구나.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만불보다 가벼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누가 나한테 만불 준다고 하면 나는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고 모순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아, 나 따위가 무슨 주의를 하겠다는 건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더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게 주님인데 저는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왜 이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나 왜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나 그 순간 더더욱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진정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삶으로 고백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저는 또 이 결단을 조금씩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결단 후에 7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제 삶에 극단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최근에도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아 재아가 만 4세가 된 지 며칠 후였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이제 식당에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만 3세 이하 무료. 그걸 보면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일이 며칠 전이었는데 그냥 제가 삼세라 팍팍. 아내도 진작에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아내도 진작에 얘기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순간 폭 하더라고요. 어? 잘하면 한 20분 절약할 수 있겠는데? 그때 정직하라는 성경 말씀과 결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해서 그래도 우리 정직하게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지불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제 마음 한편이 여전히 너무 불편했습니다. 고작 20분에도 흔들리는 제가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았고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입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지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캐면장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는지 물어보십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재물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늘에 복을 쌓고 영원한 것들을 남기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는 하지 않다가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할지 물어보시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면 괜찮지만 아직 저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다른 것에 더 큰 영향력을 받는 분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무겁게 생각하며 돈을 억만금을 준대도 세상 모든 영광을 준대도 우리가 평생 바래왔던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로 코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하지 않겠다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결단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할 수 있고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씩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잠시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저녁 9시에 알람이 울리도록 해놓고 그 9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잠시 1분이라도 오늘의 결단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적고 기도를 하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적으며 오늘의 결단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오늘의 결단을 집에 붙여놓거나 또 휴대폰에 적어놓거나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무언가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의 이 결단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정해놓고 흐려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때로는 유혹이 오고 흔들릴지라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만의 무언가 결단을 해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송과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만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고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의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채워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유혹과 시련 앞에서 참 많이 흔들립니다. 말로는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로는 주님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시금 결단하길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오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우리 마음의 결단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보셨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 태면장 교회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앞에 섰을 때 모두 주님께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영광송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너 그것도 못했니? 라고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눈물 지으시며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때로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아지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삶의 선택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